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이야기요.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눈을 뜬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눈을 감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뭐랄까 아주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딱 마주쳐요. 그러자 제자들이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 죄인가요?
네, 부모 죄인가요?
정말 인간적인 질문이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 일단 원인부터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인과응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제자들의 프레임을 그냥 완전히 깨부셔버려요. 이 사람이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위한 거야 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오히려 내 고통이 어떤 거대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답의 핵심은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원인을 따지는 그 소모적인 논쟁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아, 시선을 돌린다.
네. 누구 탓인가라는 질문에 갇히면 우리는 평생 과거에 묶여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지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고통의 의미를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발견하라는 엄청난 관청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관점의 전환.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더 이상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을 씻잖아요. 이게 무슨 주술 같기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뭐랄까,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쓰셨을까? 이 분석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정말 의아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비상식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장치라고 분석해요.
아, 무력화시키는 장치요?
네. 만약 예수님이 뭐 약초를 쓰거나 기도를 해서 눈을 뜨게 했다면 사람들은 아, 저 약초가 비법이구나. 혹은 저런 방식의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그 방법을 분석하고 매뉴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아, 인간의 방법론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거다.
정확해요. 하지만 침과 진흙은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오히려 감염의 위험만 있죠. 즉, 이 방법은 철저히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배제시키는 장치인 셈이에요. 너희의 논리로는 이 문제를 풀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영역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와,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어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이 이상한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네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선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 더 의미심장하고요.
맞아요. 분석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지 눈이 아픈 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힌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인류 전체요?
네. 이건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의 첫 모습과도 연결이 되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즉 짙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원초적인 어둠의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는 거죠.
아, 빛이 없으면 선과 악, 뭐 아름다움과 추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군요.
예, 이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 거죠. 아예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색깔을 보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와.
파란 하늘, 초록색 나무,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정보와 감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흑백 TV가 컬러 TV가 되는 비유 정말 하고 와닿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종교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이 분석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태로 나타난 사례가 있었죠.
네, 바로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서였습니다. 철학자 하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아주 유명한 개념을 만들어내죠.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저도 들어본 개념인데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렌트가 예루살렘 법정에서 직접 본 아이히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악마 같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외모에 성실해 보기까지 하는 중년의 관료였죠. 그는 120명을 가스실로 보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어요. 나는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어둠과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죠? 스케일이 너무 다른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이 분석 자료는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의 죄는 유대인을 증오했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멈춘 것, 즉 사유의 부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유의 부재.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의 현대적 모습이라는 거죠.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빛이 꺼져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는 누구나 그저 성실한 관료,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거대한 악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이에요.
와, 마치 자동운전 모드로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하네요. 내비게이션이 낭떠러지로 직진이라고 안내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사유의 부재이고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군요.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유하지 않는 어둠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이웃들은 저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다. 라며 헷갈려하고요. 심지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안식일에 일했다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육체의 눈을 뜬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단단히 감겨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흑백 TV가 컬러 TV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해요. 첫째,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말을 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와, 말을 건다.
둘째,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것 같았던 일상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한한 삶 너머에 있는 영원과 생명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같은 책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당대 아주 똑똑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감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 혹은 새로운 시작점으로 이어져요. 나중에 쓰인 에베소서라는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 이제 눈을 뜬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어둠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청이고요. 그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분석 자료는 그걸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첫째는 감탄이에요.
감탄이요?
네. 내가 눈을 뜨게 된 것,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에 날마다 감탄하며 사는 거죠.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감탄. 좋은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그 빛에 합당하게 눈뜬 자답게 사는 거예요. 어둠의 방식, 즉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내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행동하는 거죠. 아까 말한 아이만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은 인도의 책임이에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나 혼자만 컬러 TV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아직도 흑백 세상을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컬러의 세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뜬 하나의 사건을 통해 본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봤네요.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걸 넘어 진실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보는 영적인 시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육체의 눈은 누구보다 밝게 뜨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거대한 악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평범한 관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본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영적인 어둠이 악의 평범성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스며든다면, 지금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당신의 생각이나 습관 혹은 조직의 문화 속에는 어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숨어 있을까요?